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그렇죠? 한 주간 만에 날씨가 확 바뀌어가지고요. 선선한 가을이 됐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또 좋더라고요. 바라기로는 이 가을에 높고 푸른 하늘과 같은 그런 아주 특별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늘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설교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이죠. 시내산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치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일반적인 정황, 그 전까지의 어떤 상황들을 묘사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빼내셨죠. 그리고 한 석 달 정도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제 시내산 앞에 딱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부르셨던 호렙산과 같은 산이에요. 호렙산, 시내산은 같은 산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소명하셨던 바로 그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 모으신 거죠. 그래서 그 오늘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는 뭐 그냥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에 일종의 언약을 맺는, 혼인 계약을 맺는, 혼인을 하는 그런 장면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내산 언약. 예, 요 본문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또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아주 강한 왕이 있었습니다. 강한 왕이 있고 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봉신들이 있었어요. 지역을 다스리는 또 통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자 사이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절대적인 왕이니까 절대적인 왕이 어떤 지침들을 주고 내가 너희를 인정하고 내가 너희를 도우고 내가 너희를 돌볼 거야 그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 이 봉신 쪽에서 그 다스림을 받는 쪽에서는 우리가 기꺼이 그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걸 언약이라고 하고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가져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식을 맺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고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어떤 꿈과 기대를 갖고 계신가, 이게 고스란히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이따가 결론부에도 볼 텐데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정확히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수렴되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 기대감 속에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기 19장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황홀한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도록 하나님과 딱 관계를 맺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야기는 여기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한 사람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만들 거야 천명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개명되기 전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일련의 일들을 겹치면서 아브라함으로 개명이 되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몰랐을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파란 글씨 보시면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겠다 하세요? 큰 민족, 이게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 열두 지파가 생겨나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중단 민족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궁극적으로 너는 복 자체가 될 거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나옵니다. 복 자체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한 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복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도 되나 싶죠? 네. 우리가 복하면 무언가를 소유하고 획득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복이면 뭔가 얻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이상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구약에는 일어나죠. 아브라함도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복은 뭐냐 하면 그 존재 자체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게 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 쪽으로 포커스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틀린 거라고 하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복, 복됨은 뭐냐 하면 그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로 살아가고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그래서 네가 복이 될 거야 말씀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12장 3절인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뒤따라가시면서 호의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네가 만나면 내가 그 사람에게도 축복할게. 너를 저주하는 사람 네가 만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할게. 내가 네 편 들어줄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빨간 글씨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저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뭘 소유하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뭔가를 많이 얻었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까지 그 복음과 은혜와 사랑이 흘러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생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복을 하나님께 받아요. 그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 창세기 뭐 15장, 18장에 보면 그 언약을 한 번씩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무르익어서 이제 시내산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 더 확대되고 더욱 또렷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게 오늘 이야기 속에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섰을 때에 시차가 대략 500년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딱 들으면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게 하나님은 정말 정성을 다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성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빚으시고 함께 하시고 보조를 맞춰주시고 또 조금 더 깨닫게 하시고 조금 더 배우게 하시고 조금 더 익히게 하셔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이렇게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어 가세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핵심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복받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약속의 연장선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받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은 우리가 소유하고 땡치는, 이거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가 소유하고 아 이제 충분해 이게 아니라 그 복을 주시고 그 행복을 주시고 그 감격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지향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을 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앞에서 얼마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시냐면 한 1년 정도 머물게 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어떤 이치들을 계속 설명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지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국가 형태로 잘 다져져서 이제 행군을 하게 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1세대는 결국 못 들어가요.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볼게요.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한 석 달 정도가 지났답니다.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석 달째가 되던 날, 두 달 정도 좀 지난 거죠. 그들이 이제 시내 광야, 시내 산 앞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곳이죠.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쳤답니다. 여기서 1년 정도 머물러요. 이스라엘이 거기 산, 시내 산, 호렙산 앞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같은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꺼내라.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 약속, 어떤 언약을 꺼내시는지 보겠습니다. 그 서론격인데요. 4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너희가 받지 않냐. 하나님이 얘기를 꺼내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열 가지 재앙을 어떻게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여호와가 여호와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너희가 받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심판, 어떤 징치가 있었는지 너희가 목도했다.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잠깐 다시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게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한다 그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를 내게로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였는지 또한 너희가 보았다. 애굽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주셨다는 거죠. 그걸 너희가 똑똑히 받지 않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환기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을 맺자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다. 대단히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한 발짝만 뒤졌으면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한 발짝만 더 미끄러졌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고집을 꺾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 막으시고 때로 틀으시고 때로 덮으시고 때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리와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하나님이 그런 인격적인 어떤 친밀함, 하나님의 자비로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요청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 내 말을 잘 듣고 너희 내 언약을 잘 지키면서 살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의 삶이 이러이러한 복됨을 맛보고 누리게 될 거야.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게 어떤 포괄적인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는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께서 아름빛교회에서 오래오래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혹시 삶의 환경이 달라지셔서 교회로 옮기시게 되면 일부 때는 안 했던 얘기인데 그 바뀌시게 되면 그 교회의 분위기를 보세요. 교회 분위기가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아니,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독수리 부모가 독수리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하신대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교회에서 예배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기 이렇게 다 서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의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세워줄 거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세 단어로 표현되는데요. 먼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소유.
내 소유.
자, 두 번째,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세 번째,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그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구 한 문구에 이스라엘 백성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꿈을 이제 표현해주고 계세요. 그중에 첫 번째가 지금 띄워주신 내용인데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설명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자, 시작.
너희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될 거야.
네, 하나님께서 내 소유가 될 거야. 그건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될 거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5절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제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고 애굽을 어떻게 심판했는지 너희가 다 받지 않냐. 그러니 이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파란 글씨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자 무엇이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근데 이게 약간 좀 드라이하게 쓰여 있어요. 내 소유라는 게 뭐 그렇게 감격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감격스러운 표현이에요. 자, 쉬운 성경 번역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네, 무엇이 될 거래요? 보물이랍니다. 나의 보물이래요. 내가 가장 극진히 여기고 값지게 다루는 나의 보물이 될 거야. 너희가 나의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보물이라는, 소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구약 성경에 잘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하면 이런데요. 왕가의 보물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저마다의 가정에 보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 왕가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왕가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보물로서 우리를 간주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보물이 있으십니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시겠죠, 그죠? 꼭꼭 숨겨놨던 어떤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1부 때, 사실 제가 의도를 가진 질문이에요. 내리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어떤 보물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쪽에 찬양팀 섬기시던 분이 갑자기, 저희 아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앉아 계신 여집사님이, 방금 여러분들처럼, 진짜? 막 이러면. 예배 시간에 짜증을 막. 네,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장 귀중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 네, 자식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세요. 자녀예요, 자녀. 내 자녀, 내 자식.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내 아이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그렇게 너희 부모 역할 감당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데, 저희 아들들이 이제 애기 때, 요즘은 조금 가끔 이제 밉상일 때가 있는데, 그것도 다 지나갈 과정이죠. 어릴 때 효도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릴 때 보면 애들이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뭐 공연 같은 거 하잖아요. 분명히 20, 30명 하는데 누구만 보여요? 내 새끼만 보여요. 진짜예요. 이거는 모든 부모가 똑같아요. 거기서 다른 집에 보고 있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그리 갑니다. 내 아이만 보는 거죠. 공연이 끝났으면 내 아이가 한 것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하시죠. 뭐 어떻게 생겼든 우리 손주가 제일 이쁘고 제일 잘생겼어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보물이니까. 내 강아지, 내 강아지 하면서 그 손주를 보시죠. 정확히 그런 개념이에요. 나 너희와 그런 관계 맺고 싶어. 나는 끝까지 너희를 나의 가장 존귀한, 가장 귀중한 보물로 간수하며 나 걸어갈 거야. 너희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함께 걸어가다오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거죠. 이 차가운 명령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를 황무지에서, 광야죠.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대요. 그리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대요. 여러분 신체 중에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보여주신 거죠. 손에는 꺼풀이 없습니다. 발에도 꺼풀이 없어요. 팔다리에는 꺼풀이 없어요. 유일하게 눈에만 하나님이 꺼풀을 달아놓으셨어요. 왜? 소중하니까. 그래서 뭐가 팍 튀길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눈을 딱 감아서 이렇게 보호하게 되죠.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신체의 가장 귀중해서 꺼풀이 달려있는 눈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겠대요. 그게 바로 이 특별한 보물, 내 소유가 될 거야. 너희 그러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 부탁하시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첫 세대가 다 광야에서 사실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출애굽 2세대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2세대에게 한 번 더 십계명의 모든 말씀과 오늘 출애굽기 19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는 이야기가 신명기에 가만 나와요. 그래서 그게 신명기가 새롭다는 신자가 아니라 재신자예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풀어준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무엇이 되게 하시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게 내 소유라는 뜻이에요. 내 소유,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자녀 삼으시겠다. 그리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내 명령 지켜 나도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끝까지 간주할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언약이 맺어지는 그런 장면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 그래요. 모압 광야에서 이 언약을 한 번 더 갱신하거든요. 그 다음 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사? 뛰어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꿈과 기대를 말씀하시는데 자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모든 민족 등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원하시는 게 뭐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대요. 이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가 좀 그냥 편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해요. 반에서 1등이야. 그럼 자녀가 좋아요? 부모가 좋아요? 저 어떻게 답해야 되나? 여러분 아시죠? 자녀가 1등이야. 그럼 여러분 어깨가 0.5cm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뭐 수능 잘 봤다. 뭐 그러면 아주 더 올라가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제가 굳이 공부에 빗대긴 했지만 용서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빚으셔서 그 존재가 세상 앞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과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겠대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 제가 좀 강한 표현하겠는데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철학과 어떤 사상과 어떤 신념과 가치와 어떤 삶의 모습들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이제 하나님께 나중에 천국 가면 여쭤봐야 될 건데 그래서 유대인이 그렇게 특별합니까? 우리가 여쭤볼 수 있어야 돼요. 궁금해요 진짜. 유대인들이 남다르잖아요.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정말로 그들의 어떤 남다른 면은 참 특별해요.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부모가 자녀를,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잘 닮아가듯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 자녀를 특별히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세워가시면서 결국 열방을 향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천명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저희 가정의 자녀가 어떨 때 행복합니까? 물론 뭘 잘할 때도 행복한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래서 아름답고 건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부모는 행복해요. 하나님이 바로 정확히 그런 자리로 그 세상에 이바지하고 자기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그리고 은사와 기질과 성향을 두루 활용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 부모가 행복하잖아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언약 백성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저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걸 내 소유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이에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사장 나라. 그 너희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등단에 예배자이면서 탁월한 중재자가 될 거야.
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다. 그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요. 제사장은 결국 뭐 하는 사람이냐? 첫째는 예배자예요. 제사장은 예배를 잘 돕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에는 그렇습니다.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면 말씀을 일단 읽겠습니다. 19장 5절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그 다음 절 여러분이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 하시는데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배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근데 적절히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으뜸가는 예배자입니다.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니까.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으뜸가는 예배자로서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 중에 그런 존재로 세우시고 삼으시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일찍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모세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무엇한다고 이야기하죠? 섬기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섬긴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정확히 번역되어 있는데요. 월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예배하도록 내가 만들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의 권능을 나타낼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천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섬기는 것이고 많은 민족들이 아직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닮아가도록 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첫 번째 문항이 이렇습니다. 질문.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질문을 주고받으며 질문하고 답하면서 신앙의 원리를 배워가는 것인데 그것의 첫 번째 문항이에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통 각 가정의 아빠가 이걸 묻게 돼 있어요. 그럼 아들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의, 여긴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걸 합쳐서 예배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꼭 이 공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예배예요. 바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게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 안에 담겨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러면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지키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 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표현하신 후에 목적, 꿈을 하나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나를 무엇하게? 찬송하게, 예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좀 제가 좀 과한 표현일 수 있는데 여러분, 성도가 예배할 때 제일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성도는 예배할 때 제일 행복해요. 이걸 좀 제가 실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다른 것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될 때 결국 그 우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요즘 통일교 진짜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최고 권력자들의 가정의 이야기만 살펴봐도 정말 뭐 그 교리가 참 어처구니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독생녀라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그걸 모르는데 섬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때에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사람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목사의 말을 따르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뒤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가장 복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성경 그걸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이 예배라는 거죠. 으뜸가는 예배자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중재자.
중재자.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재물을 하나 데리고 옵니다. 비둘기이기도 하고 양이기도 하고 소이기도 해요. 그걸 데려다가 그 사람과 그 재물 사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죄를 이제 옮기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이 백성을 위해, 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위치는 어디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누군가 사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위치거든요. 그래서 중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상 모든 민족 사이에 선다는 걸 뜻해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모든 사람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방 민족에게 제시해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이라는 거죠. 정확히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맡고 있는 역할이자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가 자막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점적인 구원을 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을 위해 독점적으로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하나님 우리 편이야. 우리가 짱이거든. 뭐 소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셨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을 위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복됨을 선포하는 그런 선교적 목적을 위해 독점적으로 선택받은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제사장 나라. 그래서 그 다음 절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여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곧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여 주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쓰임받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자막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의 목적, 스스로 존재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전해져야 할 복음을 위해 파송된 하나님의 도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데 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국내 선교하고 저희 교회는 겨울에 해외 선교를 해요. 그런데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게 원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커다란 스토리 속에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커다란 선교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위해서 선교하고 계세요. 그 선교 사역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아름빛 교회가 함께 동참하여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아름빛 교회를 부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때 가끔 드렸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 김영윤이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큰 존재들입니다. 이건 스스로 뭐 소위 뽕을 가져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 김영윤은 그런 존재로 세움받고 쓰임받고 있다고 믿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스토리를 다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인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덕의 사람들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덕의 사람들이 될 거야.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성도라는 뜻이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거룩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상은 흰옷이에요. 하얀 옷이 떠오릅니다. 왠지 모르게. 뭔가 순결하고 뭐 죄가 없고 정결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 입은 수단무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거룩이 맞습니다. 거룩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흰옷이라는 상징이 딱 떠오르게 되죠. 근데 거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물리적 개념이에요. 구별된다. 따로 떼다 그런 뜻이에요. 딱 잘라서 내 거로 삼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예를 드릴게요. 저희 교회의 모든 것은 다 성도님들이 주인이시고 성도님들의 것이죠. 그렇죠? 제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세요. 근데 제가 물 마시는 컵 있지 않습니까? 여러 성도님, 이 컵 오늘부터 제 거 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저 뭔 뜻이지 하시는 거죠. 그 뭐 안 주실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저한테 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컵의 소유자가 제게 되고 이 컵과 저 사이에서만 이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손을 떠난 거니까.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던 어떤 존재들을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원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 거야. 그걸 거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세상과 관계 맺지 않고 나랑만 관계 맺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독점적으로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덕이 우리의 삶에 와서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고 누리면서 그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윤리를 낳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의 초대에 반응해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심을 따라 내가 기꺼이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기도문 말씀 중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었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이게 주기도문의 첫 문장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고백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일러주셨어요. 근데 이 앞에 사실 괄호를 넣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혹은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헌신합니다. 그런 기도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 거야, 나랑과만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자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그 거룩의 초대에 반응해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 이치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무엇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 정확히 같은 표현이에요.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래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래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거룩이 윤리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절에도 보니까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왜?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신약의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두 절을 읽었는데요. 어떤 덕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덕들이 나왔는데 그걸 딱 들었을 때 여러분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만 같아요. 근데 당시 1세기 때 이 골로새서가 쓰였을 때는 이런 덕들은요, 열등한 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쳐주지 않는 덕이에요. 로마 시대의 덕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인들이여, 이것이 그대들의 목표이니 명심하라. 전 세계의 제국을 통치하고 평화의 관습을 심어주며 패배한 자를 관대하게 대하고 으스대는 자를 제압하라. 로마 시대의 최고의 덕은 뭐였냐면요, 힘입니다. 힘. 힘으로 정복하고 그래서 거기에 굴복한 사람을 관대하게 대해주는 게 그게 미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덕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전혀 다른 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 무언가 탁월한 덕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다루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가꾸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열방 가운데 믿지 않는 세상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안 지키면 벌받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으로도 드러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정확히 호응하는 건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출애굽기 19장과 정확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기대가 어떤지를 생각하면서 덕의 사람들이 되기를, 으뜸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중재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보물로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원래 목회력에 따라서 10월 마지막 주는 새생명축제라는 행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새생명축제를 딱 앞에 두고 고민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3년 반 이렇게 지나가면서 벌써 2, 3부 예배 때는 예배의 자리가 가득 차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도님들께 또 새생명축제를 하겠다.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로 많이 초청하시라. 이게 제 속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옳은가, 정당한가, 심지어 1만 성도 파송운동의 그 원리에 이게 입각할 때 이게 맞는 건가 되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하고 회의하면서도 회의 그 계획서를 만들었다가 또 약간 또 조정하기도 하고 좀 뜸들였기도 하고 그런 고민들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선교적 사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름빛 교회 초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위치시키셨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 보시라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첫 번째는 여튼 이건 좀 본질적인 건데 우리가 본성적인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 한번 떠올리시면서 이번 추석을 또 매개로 삼아서 그들에게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은근히 혹은 좀 도전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흐름에 맞게 한번 전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에 위치시키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압박하고 싶진 않은데 기도하면서 여러분 때를 구해보십시오. 기회를 구해보세요.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믿음 생활을 지금 좀 떠나 있는 가나안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물론 그분들께서 이 근처에 사시면 아름빛교회에서 한번 예배해보면 좋겠어 하시겠지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살아가는 그 위치,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좋은 예배 공동체를 만나서 그들의 신앙과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부여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역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기대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지역사회 속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셨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한번 좀 드러내보고 선포해보는 그런 이번 새생명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이 행사를 하는 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커다란 그 선교 사명 한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를 바로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설교를 이렇게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고 제가 기도할게요. 띄워주실까요? 자, 시작. 내 소유, 너희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될 거야. 자, 두 번째, 시작. 제사장 나라, 너희는 으뜸가는 예배자이면서 탁월한 중재자가 될 거야. 자, 세 번째, 시작. 거룩한 백성,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덕의 사람들이 될 거야. 네, 이 말씀에 응하여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보물이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구약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호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셨습니다. 으뜸가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지 않는 누군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곧 추석입니다. 명절이 가까우면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감히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한 분 한 분을 그 가정에 위치시키신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부담스럽더라도 그 가정을 선대하고 후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빛교회가 앞으로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응하는 복을 누리는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위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고
고백하죠.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
두려움과 실패
두려움과 신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안아내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에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높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주실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반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초대에 반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극진하게 우리를 정성스럽게 대우하시는지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걸어가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름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주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만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삶에서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무엇보다 치열한 참여한 약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빌려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이 높고 위대한 뜻에 아멘으로 말아가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할 때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초청이 아멘으로 알아봅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분투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을 빼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 이들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름빛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그러한 예배자들이 더욱더 탄탄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선교적 목장에 부합하게 영혼들을 살리며 교회를 든든히 한 데 쓰임받는 아름빛교회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시고 극진하시며 정성을 다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우리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견인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 높고 위대하신 뜻에 발맞추어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이 살아가는 치열하고 치열한 그 삶의 현장 위에 각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들의 앞날 위에 아름빛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